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미국 워싱턴에 이어 뉴욕에도 테러 공격을 가할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새로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ISIL이 어제 저녁 공개한 영상에는 누군가 폭탄을 몸에 지닌 채 뉴욕 맨하튼의 번화가인 타임스퀘어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ISIL은 또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모든 나라들은 프랑스 파리와 같은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ISIL은 전날에는 파리에 이어 워싱턴이 다음 목표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미국 당국은 아직 미국 내에서 특별한 테러 위협은 감지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빌레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뉴욕에 대한 믿을만한 위협은 없다며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활동을 계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대테러 자문관도 워싱턴의 특별한 위험 요소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ISIL 지도자 아부 무함마드 알 시말리에 대해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중국과 노르웨이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인질로 잡고 있던 자국민들을 살해한 데 대해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긴급 성명을 통해 테러는 인류 공동의 적이라며 중국은 모든 테러 행태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도 인질 살해 사건은 야만적인 행위라며 ISIL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ISIL은 앞서 자신들의 온라인 영어 잡지를 통해 인질로 잡고 있던 50살의 중국인 판징후이 씨와 48살의 노르웨이 남성 올레 요한 그림스가드 오브스테트 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경찰이 어제 파리에서 7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기습 작전을 벌였지만 지난주 파리 연쇄 테러 사건 주범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테러 공격의 총 책임자는 모로코 출신 벨기에 국적자인 압델하미드 아바우드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프랑수아 물랭드 검사는 어제 급습 작전으로 체포된 8명 가운데 아바우드와 테러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살라 아브데 살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테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정상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본 가치를 위협하는 모든 행태의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테러 대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PEC 정상들은 이와 함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문제를 포함해 경제와 무역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밖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도 현안으로 다뤄졌으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아시아 나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미국과 온두라스 경찰이 도난된 그리스 여권을 이용해 미국으로 향하려던 시리아인 5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체포돼 수도 테구시갈파의 토콘틴 공항 내 수감시설에 구금돼 있다고 온두라스 경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와 지난주 파리 연쇄 테러와의 연관성 여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주 파리 연쇄 테러범 가운데 한 명이 시리아 난민을 가장해 프랑스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난민 통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민간업체에 군사적으로 중요한 항구를 임대한 호주 정부의 결정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말콤 턴불 호주 총리는 오늘 북부의 상업과 군사용 항구인 다윈항을 중국 업체에 임대한 결정을 옹호했습니다. 중국의 억만장자 예챙이 소유한 기업 랜드브리지 그룹은 지난달 다윈항을 3억 6,265만 달러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호주 언론은 최근 터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턴불 총리에게 그 같은 내용을 알리지 않은 데 대해 화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윈항은 미 해병대 병력이 순환 배치되는 중심 항구이며 주요 시설인 해저 케이블의 종착점이기도 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일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의 당국 회담 제의에 침묵해온 북한이 당국 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회담에 조속히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유엔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Defectors face torture, arbitrary detention, rape, forced labor, and even death upon return.
이에 대해 중국은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방문이 추진되고 있다고 유엔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아침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으나 함경북도 동해안은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의 당국 회담 제의에 침묵해온 북한이 회담이 성사되지 않은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리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당국 간 회담에 조속히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는 8.25 합의를 차분히 이행해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이룩해 나간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화 제의에 호응하지 않아 당국 간 대화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회담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북 당국회담 개최가 지연된 책임을 한국 정부에게 돌린 데 대한 정면 반박인 셈입니다. 조평통 대변인은 1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8.25 합의 이전이나 이후나 한국 정부의 태도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8월 25일 고위 당국자 접촉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21일과 24일 또 지난달 30일 세 차례에 걸쳐 당국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그러나 북한이 당국회담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8.25 합의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의중이 담긴 것인 만큼 이를 번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외관계 등 상황을 봐가며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특히 북한이 내년 5월 36년 만에 열리는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우호적인 대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25 합의 이후 조성된 대화 국면을 이어가려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남북한의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올해 안에 당국회담을 열어 남북 대화의 추진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유엔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산하 인권기구인 고문 방지위원회가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중국의 고문 방지협약 제5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 전문가들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Defectors face torture, arbitrary detention, rape, forced labor, and even death upon return to.
위원회 조지 투구시 부위원장은 17일 회의에서 중국이 강제 송환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고문과 강제 구금, 강간, 강제 노동, 심지어 죽음에 직면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국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은 강제 낙태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투구시 부위원장은 정확한 자료를 입수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수천 명의 탈북자들이 강제 북송돼 그 같은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상호 조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북송하고 있는 중국 측 주장을 거론하면서 이 같은 양자 조약이 유엔 고문 방지 조약에 따른 중국의 의무에 우선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투구시 부위원장은 또 북한과의 상호 조약 이행이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나라에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농르플루망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위원회 펠리스 기어 부위원장은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계속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확한 실태를 공개할 것을 중국에 촉구했습니다.
And can you please clarify for the committee first how many North Koreans are forcibly repatriated each year despite China's
해마다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지 또 이 가운데 여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기어 부위원장은 또 중국이 지난 2013년 난민 신청 기간 중 난민들이 중국 내에 머물 수 있도록 출입국법을 개정한 이후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됐는지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기어 부위원장은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고초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 감시를 허용할 용의는 없느냐고 중국에 물었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중국은 탈북자들이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Some illegal immigrants from the DPRK entering China's territory economic reasons.
중국 대표는 18일 회의에서 통역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북한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일부 불법 이민자들은 난민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농르플루망 원칙을 범죄자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사나 고문방지위원회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 나라의 협약상 이행 의무를 감시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됐습니다. 북한은 아직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 국무부가 탈북자 강제 북송과 가혹한 처벌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사회와 장기적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주변국들에게 탈북자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과 강제 송환된 탈북자와 난민에 대한 처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he treatment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in cases where they are forcibly repatriated.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달 탈북자들이 베트남 몽카이 지역에서 붙잡혀 중국으로 추방됐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 중국을 출발해 베트남으로 넘어갔지만 불신 검문에 걸려 추방됐고 곧바로 중국 공안에 붙잡힌 뒤 북송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영내 모든 나라들이 영토 내로 들어온 북한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urge all countries in the region to protect North Korea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within their territories.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위한 장기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영내 국가들은 물론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난민기구 등 국제기구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밀입국하려던 탈북자 7명이 태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태국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밤 선박을 이용해 메콩강을 건너다 순찰 중이던 태국 경비정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22살에서 75살 사이의 남성 4명과 여성 3명으로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건너간 뒤 버스편으로 라오스로 이동해 다시 태국으로 밀입국하던 중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들이 북한 주민이라고 진술하면서 태국에서 체포되면 한국 대사관에 넘겨지고 이어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 당시 이들은 태국 돈 1만 5천 바트, 미화 420달러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태국 경찰은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이민경찰은 체포된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낼 것이라고 밝혔으며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태국 당국은 그동안 자국 내 불법 입국한 탈북자들을 이민국 시설에 수용한 뒤 한국 등 원하는 나라로 출국을 허용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러시아는 여러 나라와 체결하고 있는 양자 협정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형사 사법 공조 조약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다고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17일 평양을 방문한 알렉산드르 코로발로프 러시아 법무장관이 북한 측과 두 조약에 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형사사법공조조약은 형사사건의 수사와 기소, 재판 절차와 관련해 협조를 제공하는 조약이고 범죄인 인도조약은 형사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경우 그 나라에 범인 체포와 인도를 요청할 수 있는 조약입니다. 앞서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해 11월 불법 입국자 처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 NK뉴스는 북한과 러시아가 불법 체류자나 탈북자를 강제 송환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며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적법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고 체류하다 적발된 사람은 구금되고 이후 인터뷰를 거쳐 불법 입국 사실이 확인될 경우 30일 내 추방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13장으로 이루어진 협정문은 또 적법한 입국 요건과 조사 절차, 개별 사안당 비용 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노발로프 장관은 타스통신에 이번에 북한과 체결한 두 조약은 러시아 법무부가 여러 나라와 체결하고 있는 전형적인 양자협정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노발로프 장관은 또 러시아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나라와 상호 신뢰 강화와 현재와 미래를 위한 법적 토대 확보, 경제와 인도주의, 사회 분야 관계 발전 등을 위해 이 같은 전형적인 조약들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앞서 지난 12일에는 상대국 영토나 군대 주둔지 인근에서 군사 활동을 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군사 장비나 병력의 타국 입국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이 추진되고 있다고 유엔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어제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반 총장은 한반도 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방북을 포함한 건설적인 노력을 기꺼이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현재 반 총장의 북한 방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반 총장의 방북 추진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그러나 반 총장의 방북 시기에 관한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를 거듭 일축하면서 공식적인 발표 이외의 나머지는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내년도 저강도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래 불거진 정권의 취약성을 만회하기 위해 군사력과 통제력을 과시하는 선에서 수위를 조절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17일 발간한 2016 세계전망 보고서는 새롭게 드러난 북한 정권의 취약성에 주목했습니다. 이 연구소의 빅터처 한국 석좌와 리사 콜린스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지난 8월 한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 사실을 중요한 예로 들었습니다. 북한의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 등으로 최고조에 달한 남북 간 긴장을 완화시킨 주요 원인은 북한의 집요한 확성기 중단 의지였다는 설명입니다. 두 연구원은 당시 북한이 한국과의 마라톤 회담에서 미한 연합군사훈련 등의 문제를 거론하는 대신 확성기 중단을 최우선 요구로 내걸었고 이는 결국 정권의 약한 고리를 반영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하자 리스용 외무상과 강석주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를 각각 뉴욕과 유럽으로 파견해 저지 노력을 기울인 사실 역시 체제 정당성에 대한 북한의 민감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상영을 막기 위해 소니 영화사에 해킹 공격을 가한 사실 역시 비슷한 사례로 지목했습니다. 차석자와 콜린스 연구원은 북한 내 시장의 형성으로 초기 형태의 시민사회가 나타나고 있다며 주민과 정권, 핵심 엘리트 계층과 김정은 제1위원장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지도자 아래서 이처럼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며 내년에는 북한이 상반된 인상을 각인시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즉 북한의 군사력과 김정은의 통제력을 과시하기 위해 전면전을 야기하지 않는 선에서 저강도 도발을 몇 차례 감행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차석좌와 콜린 연구원은 한반도에서 이 같은 도발로 긴장이 고조될 위험은 늘 상존한다며 젊고 예측하기 힘든 지도자의 오판이야말로 내년에 예상되는 위기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어제 외자 유치에 초점을 맞춘 라선 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경제 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의지는 보이지만 외국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8일 발표한 라선 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에서 외국 자본의 투자를 허용할 북한 기업들을 공개했습니다. 또 이 특구에 대한 50여 개의 투자 관련 법규를 공개하고 10곳의 관광지 개발 대상지와 9곳의 산업구 개발 대상지역들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라선 경제특구와 관련해 투자 정책과 세금 등 일부 규정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종합개발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 특구를 만성적 경제난을 타개할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2년 동안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북한의 다른 경제개발구들과는 달리 라선특구는 라진항 개발과 함께 관광과 임가공 사업 등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개발청사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본과 수익의 회수 그리고 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그동안 북한에 진출했던 외국 기업들이 겪었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했다고 보기엔 발표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소득을 제한 없이 특구 밖으로 내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독자 경영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긴 했지만 보다 세밀한 하위 법령 등의 법제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겐 여전히 불안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광진 연구위원은 북한이 과거에도 외자 유치를 위해 유사한 조항들을 만들었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아 외국 기업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일례로 북한에 진출한 이집트 이동통신업체 오라스콤도 북한에 투자했다가 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또 이번에 발표된 계획에는 전력과 교통, 통신과 같은 특군의 인프라 구축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종합개발계획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북한이 현재 할 수가 없는 거죠. 자본이 없고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냥 발표하면서 종합계획 레토릭 수준에서 그쳤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려면은 북한이 투자를 해서 이제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되는 거죠.
조봉현 박사는 북한은 라선 경제특구의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 라진항 주변에 화력 발전소를 짓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했지만 북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진 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북한이 얼만큼 적극적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한 하나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번에 외자를 받겠다고 발표한 업체들은 업종이나 규모 면에서 본격적인 개혁 개방의 신호탄으로 보기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발표한 업체들은 라선 종합식료공장, 라진 영해 군인 일용품 공장, 라진 음료 공장, 선봉 온실 농장 등 주로 경공업에 치중돼 있습니다. 김광진 연구위원입니다.
대량 자본이 투자가 돼서 기업을 움직이고 또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식의 공업단지가 아니고 인민생활과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기업들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그거는 뭐 현재 라진 선봉을 홍콩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현재 있는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겠다. 그 지대의 인민생활을 좀 향상시키겠다. 그런 정도의 목표밖에 안 되죠.
김 연구위원은 이 때문에 라선 종합개발계획이 과감한 개혁개방이라는 근본적인 변화에는 여전히 소극적인 북한 당국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내 휴대전화 사업자인 이집트 통신업체 오라스콤이 고려링크를 계열사에서 협력사로 전환했습니다. 북한 국영업체와의 합병을 통해 북한에 묶여있는 수익금을 이집트로 송금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라스콤은 북한의 고려링크 손전화기를 사용하는 인구가 3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집트 통신업체인 오라스콤은 지난 15일 발표한 언론 보도문에서 고려링크를 계열사에서 분리해 협력업체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라스콤은 회사 3분기 연결 재무 제표에서 고려링크를 분할하는 조치를 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라스콤은 북한 휴대전화 업체인 고려링크의 지분 75%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오라스콤은 북한 최신성사나 조선 최신회사와 논의 중인 합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려링크가 오라스콤의 계열사로 있으면 합병에 필요한 이집트 회계 기준과 국제 회계 기준을 모두 부합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 협력사로 전환시켰다는 설명입니다. 오라스콤은 또 국제사회의 제재가 오라스콤의 고려링크 운영에도 영향을 미쳐 수익의 현금 전환과 이를 이집트로 송금하는 게 힘들다는 배경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합병을 통해 북한에 묶여있는 6억 달러가 넘는 수익금을 이집트로 가져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오라스콤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고려링크의 현금 잔고는 지난 2분기 현재 미화로 6억 달러 이상이 묶여 있습니다. 오라스콤은 그러나 이번 조치로 합병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의 나기브 사위리스 최고 경영자는 보도문에서 북한에서 300만 명이 고려링크의 손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고려링크의 성공적인 운영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공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모든 미결 문제가 풀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위리스 최고 경영자는 그러나 합병 과정과 북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라스콤은 앞서 지난 6월 회계감사 보고서에서 고려링크 운영의 걸림돌을 자세히 밝혔었습니다. 북한의 자유로운 외환시장이 없다는 것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수익금을 이집트로 송금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북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이동통신업체와의 경쟁으로 영업을 더 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라스콤이 마지막 해법의 하나로
북한 당국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여름 BOA에 오라스콤이 합병을 통해 북한 측에 지분을 팔고 북한 사업을 접을 계획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경제난으로 외자 유치에 진력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오라스콤의 현금 반출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들은 오라스콤이 북한의 진출에 손해만 보고 나간 외국 회사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천교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가레스 에반스 전 호주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외부 개입으로부터 정권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로 간주하는 것은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고 가레스 에반스 전 호주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에반스 전 장관은 16일 미국의 핵과학 전문지 핵과학자 회보 연례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반스 전 장관은 핵 관련 논의에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핵무기 사용이 믿을 만한 억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핵 잠수함 등 핵 역량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반 시설을 갖추지 못해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없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의 가장 강력한 군사적 억제 수단은 핵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포처럼 서울과 주변 지역을 향해 파괴적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무기야말로 언제나 억제 역할을 해왔다는 겁니다. 에반스 전 장관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독일 등 동맹국들의 핵구산 등 확장 억제 역량을 제공함으로써 핵 확산을 막은 게 역사적 사실이지만 앞으로도 미국이 핵무기 차원의 보호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미국은 각국이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비상사태를 대비해 믿을 만한 재래식 군사 역량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술 지원 아래 처음으로 전국적인 결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순쯤 끝날 예정인데요. 북한 내 결핵 발병과 실태를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부가 처음으로 북한 전역에서 결핵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유엔 산하 유니세프가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앤드류 브라운 대변인은 1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6월 북한 보건성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술 지원 아래 예비 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10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결핵 실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쿠시 오노자키 연구원은 VOA에 북한 내 100개 지역에서 7만여 명을 대상으로 결핵 감염률과 유병률 등을 조사한다고 말했습니다.
Then those selected site, then actually, then sometimes village is bigger. Then we make the block of the village.
북한 내 57개 도시와 38개 농촌 지역 그리고 5개 특별 지정 구역에서 무작위로 조사 대상을 선정한 뒤 그중 15세 이상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은 개인 면담과 흉부 X선 검사, 결핵균 검사 등을 통해 결핵 감염 여부 등을 검사받게 됩니다. 오노자키 연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북한 내 결핵 환자의 규모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니세프의 브라운 대변인은 이번 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미화 140만 달러 정도로 이 가운데 90만 달러를 세계 기금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북한 보건성이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필요한 설비 등은 세계기금이 지원한 자금으로 유니세프가 모두 구입을 마친 상태라고 브라운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결핵 발병과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국적인 실태 조사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결핵을 통제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12년 사이 이 기구의 기술 지원 아래 12개 나라에서 21차례의 전국적인 결핵 시태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한국은 지난 1965년부터 1995년까지 5년 간격으로 7차례에 걸쳐 전국 결핵 시태 조사가 시행됐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지난해 북한에서 결핵으로 숨진 사람이 5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공개한 2015 세계결핵보고서에서 이 같은 수치는 결핵 환자 10만 명당 20명이 사망한 것이라며 한국의 3.8명, 중국 2.8명, 일본 1.8명에 비해 5배에서 10배가량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내 결핵 환자는 11만여 명입니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442명으로 2013년 429명보다 다소 늘었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동티모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또 지난해 북한에서 3,800여 명이 추가로 다제내성 결핵에 걸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제내성 결핵은 기존의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약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만성 결핵을 말합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6.25 전쟁에서 숨진 미군의 유해 감식을 전담하는 미 국방부 산하 기구가 새로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9월 끝난 2015 회계 연도에 신원이 확인된 39명 가운데 29명을 한국계 미국인 인류학자가 이끄는 감식단이 식별해 조직 출범 이래 최대 성과를 올렸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방당국이 2015년 회계 연도에 6.25 전쟁에서 숨진 미군 39명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미 국방부 산하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가 6.25 전쟁 참전 미군의 유해 감식을 전담하는 K-208 프로젝트 팀을 출범시킨 뒤 최고의 성과를 올린 겁니다. DPAA의 리터커 공보관은 VOA에 K-208팀이 39명 가운데 29명의 신원을 식별해내 지난 4년간 매년 29 정도에 머물던 감식 결과를 크게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0군은 DPAA 산하의 또 다른 감식단 펀치볼 프로젝트에 의해 확인돼 K-208팀의 실적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K-208 프로젝트는 북한이 1990년에서 94년 사이 미국에 넘긴 609가량의 미군 유해 감식을 전담하며 펀치볼 프로젝트는 1954년 하와이 호놀룰루의 전쟁 기념 묘지에 묻힌 6.25 전사자들 유해를 다시 파내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K-208팀을 이끌고 있는 한국계 인류학자 제니진 박사는 1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29라는 숫자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뼈조각과 DNA 분석을 통해 유해를 온전한 참전용사로 기리는 작업이 1년에 20명 선에서 30명에 가까워질 만큼 빨라졌다는 설명입니다. K-208팀은 지난 2012년 회계 연도에 미군 6월 29의 신원을 밝혀낸 데 이어 2013년 18구, 2014년 23구를 확인해 가족의 품에 돌려보냈습니다. 진 박사는 K-208팀이 조직된 지 4년 만에 유해 감식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건 팀원들의 노력과 과학적 감식 기법의 활용 덕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유전자 감식 기술이 크게 발달해 60년이 지난 유해에서 DNA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유해에서 어렵게 DNA 정보를 얻었다 해도 대조할 가족들의 유전자 시료가 없다면 신원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미군 당국은 지난 10년 동안 미군 7,027명의 가족 13,988명으로부터 유전자 정보를 확보해 1999년 15%에 불과하던 가족들의 DNA를 89%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올해 초 개편된 국방당국의 관리감독 체계도 미군 유해의 신원 확인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월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 합동사령부 JPEG을 해체하고 대신 미군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를 출범시켰습니다. JPEG 해체라는 초강수를 통해 수십 년간 누적된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DNA 감식 비중을 높이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대대적인 조직 개편입니다. 제니진 박사는 DPA의 출범 이후 행정부처와 감식반 간 보고체계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확인된 신원에 대한 승인이 빨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K208팀은 출범 다음 해인 지난 2012년부터 2015 회계연도까지 모두 151구의 미군류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19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동안 불과 61구의 신원만을 확인한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겁니다. 현재까지 가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한 6.25 전쟁 미군 실종자는 7,846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5차례 통일 문화정책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포럼은 문화 분야 통일 준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일문화정책 포럼 2015년도 제5차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문화관광부의 조현성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예술가의 집. 문화 분야 통일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를 주최한 통일문화정책포럼은 남북문화교류정책과 통일문화정책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남북 간 문화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한 해 5번씩 토론회를 열고 있는데요. 그동안 남북 간 정세 변화에 따른 문화 분야 대응과 전망, 분야별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과제 제시, 통일 이후 문화 분야 정책 과제 등을 다뤘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일문화연구센터의 박영정 센터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통일문화정책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저희 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등청 그 국정기조에도 평화적인 통일기반 조성이 있듯이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러니까 평상시에 논의를 많이 해나가고 또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문화 분야에서 통일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의 공론화의 장으로 열고 있습니다.
박영정 센터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도 맡았는데요. 남북 문화 합의서 추진 배경과 의의, 법적 성격, 적용 범위와 체계, 추진 전략 등에 대해 조사 발표했습니다.
그 지난 연말에 통일준비위원회에서 그 대북 제안하는 과정 중에 남북문화협정 체결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북문화협정을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방식으로 체결하면 좋은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발제를 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그 10분의 토론자를 모셔서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전문가 겸해서 또 많은 분야의 선생님들 의견도 들을 겸해서 그 결론에 해당하는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제가 그리고 이제 모신 분들 말씀드립니다.
박영정 센터장의 발제에 이어 언어, 문화유산, 체육, 언론, 관광, 저작권, 법제의 각 분야 전문가가 토론을 벌였는데요. 저작권 분야의 토론을 맡은 김기현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기획실장은 남북 문화 교류는 사실상 남북 간 저작물의 교류라고 할 수 있고 남북 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하면 그만큼 남북 문화 교류는 지체될 수밖에 없으므로 남북 당국이 상대방 저작권을 인정하고 그 이용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도서관 분야의 토론은 이용훈 서울도서관장이 맡았는데요. 이용훈 서울도서관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서관은 사실은 이제 기반 요소 같은 거거든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또 도서관이 역할하면서 또 북한의 도서관 또 우리 쪽의 도서관들이 또 같이 해야 될 일들을 좀 이제 같이 좀 찾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오늘 참여를 했습니다.
이용훈 관장은 또 국가서지 공동 작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향후 통합을 대비한 사전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상들을 갖고 있는 건데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뭐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상적인 문제들은 좀 나중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언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충분히 자료로 또 그리고 고전들 있죠. 고서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서로가 또 충분히 협력해서 우리 같이 문제를 좀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단계적인 그런 접근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체육 분야의 토론을 맡은 김동선 경기대학교 스포츠경영학과 교수는 독일의 사례에서 서독 방송 매체를 통한 동서독 체육 교류에 대한 보도의 증가는 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모을 수 있었고 이것이 동독 정부에 의해 체육 교류를 강화하게 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관광 분야는 한국관광공사의 박병직 남북관광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섰는데요. 박병직 센터장은 먼저 북한의 최근 관광 정책의 변화에 대해 짚었습니다.
북한의 관광 정책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관광 인프라를 많이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인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호텔 등 숙박 시설 등 인프라 개선을 지시하고 나서는 북한의 인프라 체제가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고 또 관광 상품도 그 소비자의 니드, 고객의 니즈에 맞는 그런 상품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박병직 센터장은 남북 간의 특수한 상황이 오히려 다른 국가와는 차별화되며 한반도를 국제 관광 매력지로 홍보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관광 협정 체결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가 세계적인 관광 목적지가 되고 또 다양한 연계 상품 개발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가 이제 관광객이 2천만, 3천만 시대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고 관광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관광 협정의 체결이라든지 또 문화 협정의 체결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접점을 마련해서 공동 협력의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밖에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토론을 맡은 김덕순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센터 교류협력팀장은 남북 문화교류 및 협력활동은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포함하며 다자 간 교류와 협력체제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제5차가 2015년 통일문화정책포럼의 마지막 일정인데요. 내년에도 통일문화정책포럼은 꾸준히 이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서울지국의 한상미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한국의 수도 서울 인구는 1천만 명이 넘죠.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까지 합하면 전체 한국 국민의 40% 가까이가 밀집해 살고 있는데 최근에 이 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쳐서 농촌에 살기 위해서 귀농, 귀촌하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오늘 공개된 한 금융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한국의 귀농, 귀촌 인구가 급증하면서 농촌 사회의 새로운 활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귀농, 귀촌 인구는 4만 6천여 가구로 2013년에 3만 2천여 가구보다 38%나 늘었습니다. 4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약 10배로 뛴 수치입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 이 귀농, 귀촌 인구 증가 형태가 과거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종전에는 50대가 이 귀농 귀촌의 주를 이뤘는데요. 최근에는 40대 이하 인구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40대 이하의 귀농 귀촌 가구 증가율은 43%로 평균인 38%를 앞질렀습니다.
자, 도시 사람들이 귀농 귀촌을 결심하게 되는 배경이 달라지고 있는 거군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는 이 삶의 질이나 자연 등의 가치를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1990년대 후반의 귀농 귀촌의 주요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IMF 외환 위기에 따른 실직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도시 생활의 대안으로 농업이나 농촌 또 생태적 가치를 선호하면서 귀농 귀촌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교통 혼잡이나 비싼 생활비 등에 시달리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게다가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불안 요인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한국 귀농 귀촌 진흥원에 따르면 이런 추세로라면 오는 2034년엔 귀농 귀촌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한상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서울에서 세종시를 잇는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는군요. 이게 언제 개통되는 거죠?
네, 오는 2025년에 개통될 예정인 서울에서 이 신정부청사가 들어선 세종시를 잇는 고속도로입니다. 서울에서 경기도 안성까지의 1단계 공사는 내년 초에 곧바로 기본 설계에 들어가고 연말에 착공을 해서 오는 2022년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안성에서 세종시를 잇는 2단계 공사가 2020년에 착공해서 오는 2025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네, 자, 세종시는 충청권에 속하는데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은 서울에서 세종시를 잇는 통행 시간이 조금 단축되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서울에서 세종시는 걸리는 시간이요, 평일에는 한 108분 정도, 그리고 주말에는 129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74분으로 크게 단축이 돼서 수도권과 이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비용도 예상이 됐는데요. 미화로 약 58억 달러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그중에 한국 정부가 용지비로 약 12억 달러를 부담하고 건설비로 나머지 26억 달러는 100% 민간 자본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한국의 유치원 학부모들이 자녀의 방과 후 특별활동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이 한국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열, 아무래도 세계에서도 좀 알아주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초등학교 입학 전에 5세에서 7세 어린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이 방과 후에 특별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한 영어 교육 전문 업체의 설문조사 내용인데요.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 6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55%가,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 이상이 자녀가 현재 특별활동 수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참여하는 특별활동은 1인당 월 평균 4과목이었고요. 이런 특별활동을 위해 부모가 쓰는 돈은 월 평균 130달러 정도였습니다.
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특별활동을 하는군요. 특별활동이 정확히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정규 과정 외에 별도로 수업료를 내고 이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전문 교사가 이 유치원을 방문해서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는 건데 일종의 방과 후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영어 수업을 듣는다는 비중이 75%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체육이나 음악, 독서나 수학, 미술을 가르친다는 응답도 많았습니다.
네, 자, 네 과목 정도의 그 특별활동을 한다고 하면 부모님들의 열성이 참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 학부모님들 대다수가 이 특별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의 90% 정도가 특별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그 10명 중에 9명이 찬성을 한 건데요. 이 특별활동 과목이 자녀의 유치원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80%나 됐고요. 이들 중에 19%는 특별활동을 이유로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을 바꾼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과 외국인 간 결혼을 하는 다문화 부부의 그 혼인과 이혼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한국통계청의 발표가 나왔는데요.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가 2만 4천여 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인 지난 2013년보다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한국에서 발생하는 전체 혼인 가운데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3년에 비해 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문화 이혼도 1만 3천여 건으로 2013년보다 4% 넘게 줄면서 계속 감소세를 이어갔는데요.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네. 자, 이와 함께 이 다문화 부부의 나이 차이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남자가 10살 이상인 연상인 부부는 전체 다문화 혼인에서 38%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 간의 혼인에서 이 비중이 3%에 그치는 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비중이 2012년 45%에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 출신 남자가 중국이나 미국, 일본 순으로 많았고요. 여자는 중국과 베트남, 일본 순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한상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VOA 뉴스 투데이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편, 그리고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여기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왜 젊은이들이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이나 보코하람과 같은 잔인하고 착취적인 테러 집단에 가담하게 될까요? 우리는 미래에 비슷한 집단이 형성되거나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무엇이 젊은이들을 테러 집단으로 이끄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여러 복잡한 이유로 폭력적인 극단주의 세력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 종교적 신념, 사회적 또는 경제적 지위 혹은 다른 불만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테러리스트 집단의 주장에 동조할 수 있습니다. 테러리스트 집단의 선전선동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사회의 반기를 들고 폭력적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는 극단적인 이념을 통해 더 높은 의미를 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이런 이념과 세력이 자신들의 목적과 정체성에 부합한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것은 사람들이 폭력적 테러리스트 집단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담당 세라 시월 차관은 소외된 사람들의 요구를 채울 다른 방법들은 소외된 공동체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부터 경제적 외연 확대, 안전 보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테러 집단에 개인과 공동체가 가담하는 것을 막고 폭력적인 극단주의에 맞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 구축을 포함합니다. 또 시민사회를 포함해 경제, 종교 지도자, 여성, 청소년, 국제적 인사, ISIL과 같은 폭력적 극단주의자였다가 전향한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민간 주도의 구성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아랍연맹 같은 지역 및 다자기구, UN, 세계은행, 아프리카연합,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등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만약 미국이 테러리즘을 뒷받침하는 파괴적인 생각들을 희망과 더 나은 미래, 개인과 공동체 개선을 향한 길과 변화로 대체할 수 있다면 미국은 사람들이 테러 집단에 가담하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듯이 이념은 총으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다 매력적이고 보다 더 설득력 있는 비전에 의해 패배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